오늘 제 설교는 슬픈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유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의 파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은 현명하지도 않았고 영적이지도 않았으며 그의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끄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그의 나라를 두 개의 더 작은 왕국으로 나뉘는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10지파가 있었으나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세우고 새로운 종교를 위한 거짓 제사장을 임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거짓 신들을 계속 하나님으로 불렀고 제물과 제사를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는 구약 성경에서 가르친 종교와는 더 이상 동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 종교와 같아 보이는 외양과 용어의 허상만을 가진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흥미로운 이유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다스리기 위한 도구로서 종교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반란 집단 사이에서 여로보암은 인기가 있었고 열지파 중에서 왕으로 선택되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북왕국의 열지파의 사람들은 구약의 종교를 따르던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 충성과는 관계없이 그들의 마음은 남왕국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의 백성들이 계속 예루살렘 성전을 갈망하고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포함해서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것을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의 왕국 가운데 남쪽 끝과 북쪽 끝을 선택해서 제단을 세웠고 이것은 그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남유다 왕국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대안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종교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사실 정치에서부터 문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생활과 크리스천 가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이름 또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많은 잔악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잔혹 행위들이 비기독교인, 즉 이교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교회와 또는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형제들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집과 가정에서도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족의 구성원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종교가 무고한 생명에게 많은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열지파의 모든 왕들은 사악했고 악랄했습니다. 북왕국은 주전 722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 208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점령하고 파괴시켰습니다. 이와 반대로 남왕국 유다에는 오직 두 지파만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왕국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즈기야, 요시야 왕등 적어도 남왕국 유다에는 일부 선하고 올바른 왕들이 있었고 므낫세와 여호야김 같은 나쁜 왕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왕국 유다의 영적 수준이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높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또한 그 파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유다 왕국 역시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영적 퇴보의 나쁜 징후들을 보였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34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136년이나 긴 것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북왕국의 약탈자인 아달랴가 결혼으로 다윗의 왕조에 들어와서 6년 동안 다윗 자손들로 이어지는 왕권의 승계를 방해한 것을 제외하면 오직 다윗의 가문으로만 이루어진 다윗의 왕조로 남았습니다. 남왕국의 왕들은 평균적으로 1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 유다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 이후 유다의 멸망까지 계속된 마지막 3명의 왕들을 모두 악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때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일어난 또 다른 공격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두 번의 정벌을 통해 포로가 되었던 많은 유다의 백성들은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왜 유다 왕국이 이러한 파멸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 배우고 유다와 똑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남유다 왕국의 파멸을 이끌었던 네 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입니다. 유다 왕국의 파멸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각각의 왕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아스는 요시아 왕의 아들이었고 요시아 왕이 아수르 왕과의 전투에 나선 애굽 왕인 바로느고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23세가 되던 해 왕이 되었고 3개월 동안만 왕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느고는 결국 그를 애굽으로 데려갔고 여호아스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아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열왕기하 23장 32절은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요시아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 또는 엘리야김이 자신의 형제인 여호아스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을 받은 대로 바로에게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여호야김 또한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반하기 전까지 3년 동안 섬겼습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한 것은 바벨론뿐 아니라 이웃의 모든 국가들로부터도 엄하게 다뤄졌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멸하려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김은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유다가 받은 벌은 느부갓네살과 그의 바벨론 군사들만의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의 무리가 모두 유다에 들이닥쳤고 그들은 시리아, 모압, 암몬 등이었습니다. 유다에 대항하는 이 적군을 보내신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유다가 받은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유다에게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다의 몰락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18살일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3개월 동안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여호야긴은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들과 그의 용사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대신 유다에는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보물을 가져간 때였습니다. 유다의 유력한 지도자 만 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성읍을 포위하고 성벽을 무너뜨릴 때까지 예루살렘의 국가 지도자들은 악한 길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유대인 포로들은 그발강을 따라 정착되었고 식민지 주민처럼 다뤄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벨론 정부에 정치적으로 충성하는 한 평범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정부의 관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부유해졌고 그들의 가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도 바벨론에 남았습니다. 넷째로 시드기야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맛다니아인 요시아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마지막으로 멸망될 때 바로 그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야긴에게는 삼촌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시드기야는 2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하 24장 19절에서 주님께서 그의 성품을 판단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라고 열왕기하 24장 1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 대한 충성의 맹세하에 신하로서 왕위를 계승하였지만 지역적 압박을 받고 인접 국가인 모압과 에돔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과 협력하여 바벨론에 대항하는 모의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시드기야 통치 9년에 시드기야가 애굽의 도움으로 바벨론군에 반역하기 위해 공모하고 나서 바벨론군에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포위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지배에 인내심 있게 복종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국의 관리들과 유대인 인사들은 그를 비난했고, 예레미야는 바빌론에게 항복하려 한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포위 공격의 여섯째 달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부하들은 밤에 요단강을 향해 도망쳤지만 곧 잡혔습니다. 그와 그의 지도층의 사람들은 아수르의 리블라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했고, 불충한 신하였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결박되어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과 집이 파괴되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불에 탔으며 가장 미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서 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다는 왕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었고 바벨론의 한 지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멸망했습니다. 유다는 천천히 그러나 점차적으로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갔습니다. 유다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포로 생활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지도력은 외국의 개입으로 인해 나누어지게 되었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첫 번째 포로들 중에는 선지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년 후인 주전 597년, 선지자 에스겔을 포함한 만 명의 포로가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읍이 주전 586년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포로들은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 유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왜 유다가 고통을 당했을까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유다의 총체적 파멸과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유다 왕국의 파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신실하지 못함이었습니다. 특히 유다의 열렬한 우상 숭배에서 불신앙과 신실하지 못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3절은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한 좋은 예입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라고 예레미야 11장 1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유다는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른 결과로 받은 처벌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예루살렘보다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더욱 신실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헤롯과 빌라도의 어떤 특정한 행동들에 대해서 왜 유대인들이 매우 민감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교도 지배자들의 어떤 행위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숭배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거나 우상을 섬기면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 7장 17절에서 18절에는 우상숭배의 심각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이는 아이들부터 부모들의 이르기까지 유다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 완전히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죄로 돌아갔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와 보존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애굽과 바다와 광야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았고 그들이 경험했던 예들은 끝이 없습니다. 몇 가지 단어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첫째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분명히 그들의 불신앙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타락은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고 그들은 불신앙의 죄에 빠졌습니다. 둘째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현대인들이 내세우는 논리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질문들과 결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결국 불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 또는 정의에 대한 개념에 대해 도전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저는 띠우스와 디케의 조합인 신정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완전하게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실까요? 신정론이라는 용어가 정의롭게 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정의를 의미하고 있는 까닭에 사람들은 곧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는 절대로 정의로운 분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혹은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려는 토론이나 논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불신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이런 식의 이러한 순환 논쟁에 빠지고 맙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교도 군대의 끊임없는 침략을 보고 이교도 또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왜 그들보다 번영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의나 공정함을 따라야 할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개념을 이교도의 종교에 적용시켰고 그들이 이 새롭게 발견한 종교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종교를 지켰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보통 고난, 고통, 아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불신앙으로 빠지는 또 다른 이유는 신정 통치에 대한 거부 또는 반란일 수 있습니다. 신정 통치라는 단어는 띠오스, 신과 크레토스, 힘의 조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배 또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지만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 그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왕보다 인간인 세소왕을 더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한 통치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예배 방식을 변경하고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탐심은 또 다른 이름의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많은 것을 함축하는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탐심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두 가지 특정 영역으로 범위를 좁히면 그첫 번째 것은 바로 돈입니다.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 사이의 하나의 공통점은 둘다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일시함으로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는 것도 한계를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돈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어 돈을 모으기를 멈추고 나누는 일을 시작할까요? 절약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절약의 목적이 단지 자신을 위해 더 많이 축적하는 것이라면
절약조차도 당신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롭게 지출하고 분배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됩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영역은 사랑을 포함한 감정이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합니다. 또는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제거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것이 탐심이 하는 일입니다. 둘째, 유다의 타락과 부패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를 거부하고 그 태만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말을 뒷받침할 많은 참고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에서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였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6장 13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선지자들은 나타난 신정 정치의 수호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에게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들과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주로 우상숭배의 죄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종교 형태와 제도에 관한 과도한 자신감을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정치적 얽힘과 동맹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왕과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군사적 또는 정치적 동맹을 맺기 위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러한 동맹을 맺기 전과 후, 그리고 동맹 기간 동안에 그들은 언제나 우상숭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따라갔습니다. 사사기, 모세, 열왕기 시대 및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 시대에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문제였습니다. 동맹과 연합을 통해서 맺은 관계는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도록 이끌었고, 그들을 하나님과 진리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을 위한 최고 통치자로 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도 거부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선지자들을 무시함으로써 그들 자신에게 스스로의 죄악을 증대시켰습니다. 셋째, 유다의 타락과 부패는 유다의 부도덕과 사회적 부당함의 증거였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찍히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예레미야 5장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8절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예레미야 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예레미야 5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에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세사들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그들의 악한 삶의 태도는 그에 따른 보응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문화와 현대적 정신,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넷째, 유다의 타락과 부패는 회개하지 않고 고침받지 못한 삶의 방식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5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멘. 지난 25년 동안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의 도덕적 및 영적 가치의 타락이 그 결과를 거두었음을 깨닫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며 신실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판결을 내리시고 유다를 벌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7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영적, 도덕적 타락이 바로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맛다니아 왕은 침략해오는 바벨론 군대를 피하려고 했으나 결국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첫째 시드기야 왕과 그의 가족들은 가혹한 끝을 맞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었고 성전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성읍의 모든 부하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셋째,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잡혔습니다. 유다의 나머지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나머지 백성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갔습니다. 유다의 언덕에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만 남았고 이들은 나중에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학자들은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수르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자리를 다른 포로들을 유다 땅으로 데려와서 대체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남은 사람들을 다시 데려올 때까지 유다와 예루살렘 땅은 70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넷째, 역대기의 저자는 망명의 이유를 생생하게 알려줍니다.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다섯째, 선지자 예레미야는 성벽이 불타버렸을 때 애가를 썼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울부짖는 생생한 고뇌의 감정을 묘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결과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으로부터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 생활조차도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은 나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의 왕은 다윗의 집안에서 택함을 받아 나왔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알며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은 남용되어졌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염시켰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따라가 결국에는 영적 배도와 도덕적 타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결코 자신의 타락한 백성보다 더 나은 바가 없는 이방의 민족들을 세워 자기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이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주어진 심판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은 고통스럽고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아버지의 죄는 그 자손에 대해 이르러서도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죄는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죄는 죄 지은 사람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는 항상 그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숭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인 돈에 대해 탐욕스럽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자들을 멸시합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